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총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엔 뭐 그런 일이 생겨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뭐 외국에는 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서는 사람이 제일 머리가 나쁜 사람이죠. 빨리 땅바닥에 엎드리든지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총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서서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총소리만 나면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서서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총에 맞으려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원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는답니다. 총소리만 나면 먼저 뛰어나가서 여차하면 자기가 총에 맞을 작정하고 일어서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총소리가 나서 다들 도망을 치려 하거나 그냥 의자 밑으로 숨고 있는데 그게 벌떡 일어나서 그냥 총을 뽑아들고 싸우려 하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멋있어 보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령 사단이 총을 빼들고 덤빕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장면을 맞이합니까? 숨어야 되죠? 기야 되죠? 저는 바라건대 사탄이 총을 빼들고 달려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자세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멋지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끔 안 좋은 말들을 참 많이 들어요. 좀 짜다, 초잡다, 말만 많다, 뭐 속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저 사탄이 총을 빼들고 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맞설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호원들은 왜 총소리가 나는데 일어섭니까? 여차하면 자기가 대신 막기 위해서입니다. 몸으로라도 총알을 막아야 되는 훈련을 이 사람들은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탄이 총을 빼들고 덤비면 왜 일어서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총을 맞아도 아무 지장이 없는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방탄 조끼에 방탄 헬멧까지 다 덮어 쓰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런 얘기 하셨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아니면 저 아비멜렉과 어울려 지낼 때 거짓말 몇 번 했잖아요. 거짓말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견딜 수 없어서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이래 부탁을 하러 찾아오는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갑옷으로 완전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무기를 들고 덤벼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호원들은 자기가 총알을 대신 막기 위해서 튀어나오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갑옷을 든든하게 차려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복이 주어졌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별 감동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얼마만한 사건이냐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게 십자가에 달린 고통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 그거 먼저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다는 이 자체가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 생각을 하면 자꾸 십자가만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 친구가 고난을 당한 것하고 너희의 아버지가 고난을 당한 것하고는 얘기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분이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도무지 고난을 당할 수 없는 고난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 이거는 사건도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금이 신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신하 때문에 임금이 고난을 당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설령 그런 일이 생겼다면 이 신하가 그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는 말입니까? 임금과 신하는 그래도 좀 가깝다고 생각하면 하지만 임금님이요 저 밑에 난 아래 것들을 위해서 죽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혹 있을 수 있답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임금님께서 그 천한 백성들을 아 고생하는구나 라고 한번 관심만 보여줘도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전에 어떤 아이들은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 찾아갔다가 악수 한번 하고 돌아봐가 이 손 안 씻는다고 그러대요. 몇 날이나 안 씻는지 모르지만 악수 한번 한 그것도 영광이 돼서 손 안 씻는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할 때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다른 분이 당한 고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고난을 당했다.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고난의 의미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가끔 사극에 그런 거 나오죠. 임금님이 그만 물러나겠다 이러면요. 임금님이 물러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됐다 하고 히 웃었다가는요. 잘 됐다 이래서 몰래 웃다가 들키면요. 이건 역모입니다. 역모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 물러나겠다 그러면요. 그 앞에 엎드려서 무조건 하고 아니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거? 손이야 발이야 되도록 빌어야 합니다. 임금님과 신하의 관계는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대신 그분이 우리 위에 고난당하셨다는 거 이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우리가 감격을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다 예전에 설명했던 말씀입니다만 또 한번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거 있죠. 어떤 임금님이 신하에게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요? 1만 달란트요. 이 신하가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 야, 빚 갚아.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 빚이 얼마였습니까? 100 데나리온요.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억 못 하실걸요. 1만 달란트가 얼마쯤 되는 돈이죠? 잊지 말고 기억하셔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를요. 제가 쉽게 계산을 했더니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노동자가 평생토록 벌어가지고 먹지도 안 하고 쓰지도 안 하고 차곡차곡 다 모으면 많이 모아야 2달란트, 아니 많이 모으면 3달란트, 좀 많이 모으면 한 2달란트 정도예요. 많이 모았다 치고 평생 먹지도 쓰지도 않고 모으면 3달란트 모읍니다. 일반 달란트 모으려면 몇 년이 아니죠. 몇 생애를 살아야 됩니까? 3천 세대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족보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여러분 무슨 파 몇 대 손이십니까? 우리나라에 길어봐야 지금 40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 무슨 파 몇 대 할 때 겨우 30몇 대가 거의 긴 편입니다. 30몇 대가 아니고요. 3천몇 대가 된 그 조상 때부터 돈 벌어가 그거 다 모아봐야 그거 1만 달란트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가 그렇게 큰 돈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했어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1만 달란트 안 나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큰 돈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통이 크길래 이 큰 돈 단위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가 그렇게 큰 돈입니다. 잊지 마셔요. 그랬던 그 신하가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석달 임금 모으면 됩니다. 석달 일해가지고 번 돈 모으면 10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석 달 번 돈 모으면 얼마쯤 됩니까? 이것도 작진 않아죠. 줄 잡아서 한 천만 원 안 되겠습니까? 천만 원이 어디 작은 돈입니까? 천만 원이 절대로 작은 돈 아닌데 문제는요. 내가 용서받은 돈이 얼마냐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할 때 항상 잊지 마실 것은요. 우리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는데 이 크기가 이게 얼마만큼 큰 크기인지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얘기를 하신 바람에 그래도 아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좀 짐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만큼 크다라는 감격이 우리 속엔 항상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감격 때문에 다시는 더 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없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만만한 값을 지불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고 이 세상 왜 이 모양이냐고 저주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걸 기억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만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이 사건, 이 감격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겪었을 때에 오늘 우리의 고난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요. 참 거기에 비하면 참 정말 별것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것하고 우리 아이들 사는 것을 비교해보면 우리 아이들 정말 호강하고 삽니다. 정말 호강합니다. 걔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고민이 없나 물어보세요.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나름대로 여전히 힘듭니다. 참 어렵대요. 우리가 볼 때는요. 호강에 받쳐가는 소리다 싶어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렵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은 그렇게 어려웠는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정말 우습겠지만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나그네로 살고 있는 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해 보면 그래도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 복을 좀 더 받았구나 이런 감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지금이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끔은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어려움이야 이겨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 이런 것이 또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거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외에 정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잘 없다는 뜻입니다. 1절 그 다음 부분을 또 보십시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하는데 같은 마음, 누구와 같은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보다 훨씬 낮은 자, 불쌍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내게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1만 달란트의 비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100데나리온은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요?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죠? 이런 마음이 바로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갑옷 그것이 뭡니까? 부터 싸우려는 내 나름대로의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내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 성도가 입을 만한 갑옷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요. 내게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최대의 무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분이 고백을 할 때 그러대요. 20년 동안 주기도문을 외울 때요. 한 부분을 빼고 외웠답니다. 20년 동안을요.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빠뜨리고 외웠대요. 죽이놈을 같이 외우다가 그 부분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답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지금 다 외워볼까요? 쭉 외워가다가 도저히 외울 수 없어서 빼먹은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그것도 20년이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걸 고백할 수가 없어서 20년간이나 그 고백을 안 했답니다. 누가 미웠어요? 도저히 용서해 줄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바로 한 집에 있는 사람을 죽어도 난 이거 용서 못해. 용서 못하니 죽이도면 외울 때마다 그 부분은요. 건너뛰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생각해 보셔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도 용서하는 것이요. 갑옷을 입는 방법입니다. 죽어도 용서 못할 일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요.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미친 척하고 용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고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이나 공격들을 막아내는 갑옷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친 척하고 용서해 버려야 합니다. 좋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해서 용서가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도 안 된다 그러거든 제정신 아닌 것처럼 용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반항도 없이 묵묵히 그 고난을 다 받으셨으면서도 마지막에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요. 그 모습 기억해야죠. 스데반은 자기를 돌을 들어서 치는 그 대적자들을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 승리란 사실입니다. 성도가 왜 이런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갑옷을 성도가 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사탄의 공격이 뭡니까? 아마 제일 큰 공격이라니 믿음을 저버리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의 구체적인 설명이 아마 3절일 것 같아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약하겠지만 믿는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없는 것도 사탄의 유혹에 좀 흔들리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도 사탄의 유혹에 좀 흔들리는 것 아닐까요? 그럼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입니까? 독하면 교회에 가니 안 가니 하던 일 하니 많이 나 성질나서 못하겠어 하다가 말다가 이런 건요? 이런 것도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 아닐까 싶어요.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든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런 것이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퍼부하도요 변함없이 갑옷 입고 가는 모습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작은 일이긴 하겠지만 전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는 증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감히 단언컨대요.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셔요. 사탄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으신 이 은혜를,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전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갑옷을 입히신 이유가 뭡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좇는 게 뭡니까? 그저 내 기분대로 사는 것. 내 욕심대로 사는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고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 기분을 앞세워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판판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6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이유가 나오죠.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우리 육체는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은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란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는데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걸 수용하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걸 받아들여서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한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써 살아있는 이 땅에서 육체는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은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비록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처럼 사는 그 흉내라도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흔들려가면서 꾀죄죄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사탄이 이끄는 대로요. 내 욕심에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랬으니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7절, 8절, 9절, 10절에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뭐가 있습니까? 7절 끝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가 있죠. 8절에는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9절에는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고 10절에는 서로 봉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법이고 이것이 성도가 갖추어야 할 갑옷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익숙한 표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여기서는요.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여러분 정신 안 차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기도한다. 기도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정신 차리고 근신 자제할 것 자제하고 하고 싶은 것 좀 뒤로 밀어놓고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열심히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써서 노력해가면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를 생각해가면서 노력해가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연애 감정이야 뭐 내가 애 안 써도 저절로 좋아져서요. 정신 못 차릴 만큼 빠져들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내 의지를 통해서 결단을 내리고 이루어지는 사랑. 쉽게 말해서 뜨거우면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연애하던 아이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빨리 제대로 사랑, 제대로 된 사랑으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요. 그 사랑 씻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도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 갖고 가는 겁니다.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노력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대접은 원망 없이 하라고 그러죠? 대접하면서 왜 원망이 생깁니까? 초대교회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마을에서 쫓겨나고요. 이래서 떠돌아다니는 성도들, 핍박받느라고 도망다니는 성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이 찾아오면요. 대접해야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상황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대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더라도 서로 대접하면서 대접을 하면서 섬기되 원망 없이 하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대접해줬는데 신은 어째 저런 이러지 말고 서로 자꾸 대접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퍼주세요. 그만. 그게 대접하는 겁니다. 봉사는요. 서로 봉사하라고 그럽니다. 봉사도 하는 사람만 자꾸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는 경상도 말로 합시다. 누구는 무시 묻고 누구는 인삼 먹냐란 말이죠. 혼자서 또 그거는 막 누구가 맡은 일이니까 혼자서 해도 아 하겠지 뭐 내버려두고 그러지 말고 봉사도 서로 함께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서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시다. 사랑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뜨겁게 사랑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대접합시다. 그리고 서로 함께 봉사합시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갑옷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방탄조끼에 해당됩니다. 방탄조끼에 헬멧 덮어 쓰고 있으면요. 이 세상이 힘든 세상이지만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고 나를 공격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내일은 뭘 먹고 내일은 또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심해서 그렇지 우리 인생살이에 이런 걱정거리 없을 때가 없습니다. 이런 게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되 염려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되면요? 걱정되면 앓지 말고 기도합시다. 누군가가 미워지거든요? 의도적으로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누가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막, 그거로 대접부터 먼저 해버립시다. 다른 분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 봉사라 했으니 저 하는 일이 참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그 일에 참가해서 이거 내가 할게 하고 같이 일을 해버립시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아무리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러려고 해도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마음이 편치 못하고 죽겠다 싶거든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되겠다 싶거든요. 따라합시다. 죽어봤자 천국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죽겠다 싶으면요 한마디 하세요. 그래 죽어봤자 천국이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렇죠? 그럼 별로 걱정할 거 없네요 뭐. 아 죽어봤자 천국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힘든 게 뭡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사람들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못 죽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힘들어 그 고생인데 아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 보니까 지옥이더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죽어봤자 천국 아닙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 기억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전쟁놀이만큼 재밌는 게 없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총알이 나르고 폭탄이 터집니다. 그 속을요 총 하나 들고 뛰어다닙니다. 나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성도의 특권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요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죽는 것 같아도 안 죽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좀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굴할 필요도 없고요.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삐질 필요도 없고 용서할 사람 용서 못해서 혼자서 끙끙 밤낮없이 알아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까짓거 미친 척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푸셨는데 뭐 까짓건데 이거 뭐 하겠냐 그걸 털어버리고 그것이 갑옷 입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완전 방탄 헬멧까지 뒤집어 쓰고는 참호 속에 숨어가지고 군인들 옛날에 전쟁하면 주로 그랬답니다. 총 그거 사람 안 맞는데요. 그냥 참호 속에서 숨어가지고 하늘 보고 그냥 총알 쏘고 앉아있거든요. 총알 전부 하늘로 날아가지 목표 안 맞습니다. 방탄조끼에 갑옷 헬모까지 다 뒤집어 쓰고 그냥 참호 속에 숨어앉아가지고 하늘 보고 청소는 이게 얼마나 바보짓이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멋지고 당당하게요. 총소리가 났는데 다들 숨어가 벌벌 뛰고 있을 때요. 당당하게 총 들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마치 완전 무장을 한 채 갑옷을 입은 성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이 험한 세상을 싸워 이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탄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렵다고 야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